소개해보겠습니다. 저 그래서 알아요. 저번에 나왔을 때 네. 함께 했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 박지훈 부장님인데 NH투자증권 자산관리 컨설팅부 박지훈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좀 숨차 보이시는데.
뛰어왔습니다.
그쵸?
저도 예.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날 방송하고 싶어.
아, 너무 공감합니다.
네, 주린이 구조대에 출연하는 날은 참 공교롭게 시장이 정말 어느 정도 하락을 해야 말이죠.
네.
이제 분위기 안 좋은 날 이렇게 주린이 구조대 특히 또 금요일 날 동접자 수 별로 안 들어오셨죠?
저희 평소보다 살짝 부진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요?
예.
오늘은 뭐 방송을 보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날 정도로 네. 시장 아니었나 싶네요.
맞아요.
근데 이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 아니세요? 여보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 시장에서도 그래도 또 주식 공부하시고
그러니까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성공하시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귀중한 얘기 해주시면 너무 맞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저도 자료는 없어요. 준비는 해왔는데
네.
일단 자료를 준비된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일단 모두 발언 한마디 해야죠.
모두 발언.
이번 주 시장을 바라봤고 다음 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일단 다음 주에는 무엇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까? 먼저 프리뷰 하나 먼저 장표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이걸 먼저 확인하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7월 30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 실적 발표 메타, 마소, 아마존. 아마 실적 온전한 실적으로서는 메타 어닝 모멘텀 없을 것이고 마소도 어닝 모멘텀 없을 겁니다. 아마존 정도는 뭐 어닝 모멘텀은 좀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어닝 모멘텀이 없더라 하더라도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캐펙스 투자 이 뷰에 대해서 앞으로 투비의 모습은 이렇게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강한 논조의 어떤 코멘트를 학수고대하겠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알파벳 실적에서 우리가 확인됐던 것들처럼 AI 투자 축소 우려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쇼티지 부각되는 방향 계속 유지될 거라고 봐서 이 위 기업들도 똑같은 방향 아니겠나.
그렇죠.
FOMC 회의가 7월 30일 있고 저희는 네. 동결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29일 날 그다음에 삼성전자 7월 30일 실적 발표 있을 것이고 저희가 뭐 알다시피 60조에서는 60조 초반 정도 예상할 거고 삼성전자는 뭐 조금 한 89조 4천억에서 조금 위로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뭐 숫자보다도
네.
아마 주주 환원 카드가 과연 나올 것인가 요거에 대한 부분들 자사주에 대한 매입 이런 부분들 소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투자자들은 학수고대할 텐데 아마 주가가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하방을 좀 지지할 만한 수급 요인들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6번은
네.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네.
10년물 국채금리 유가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런 것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펀더멘탈 재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인데 저 잠깐 보여주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분 나쁘게 빠졌었습니까?
예.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냐? 오늘 시장에서 뭐 많이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나왔죠. 애널리스트 숀
네.
그분 이야기 22년에 했던 이야기 것까지도 다시 회자가 되더라고요.
네, 디램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6개월 뒤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반도체가 만약에 사이클이라면 당연히 지금 한 6월, 7월이니까
네.
지금 파는 게 맞죠. 반도체 주가. 근데 그분들은 한해 원 오브 댐 의견이 하나인 거고
원 오브 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저는 그냥 그것도 하나의 애널리스트는 의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다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간이 점점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제 뷰는 반도체에 대한 강한 매수 의지는 여기서 꺾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의 문제이지 정고점 탈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은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2부 뷰가 달라서 또 흥미로운데
1부에서는
약간 이제 우려를 또 표명을 해주셨거든요.
1부에서요?
예.
그러니까 수급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노이즈가 발생한 건 맞으니까 그리고 기술적 차트 흐름도 기분 나쁘게 오늘 음봉 맞았으니까
네.
당연히 투자 의견을 꺾으신 분도 많고 중립적인 의견으로 전환하신 분들도 그렇죠. 여의도에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좀 이제 혹시나 좀 많으신 분들은 조금씩 뭐 현금을 이제 보유해도 좋다라는 의견도 있고 오히려 아직도 기다려도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저기 부장님 자료 보여주셨는데 메타도 있고 다음 주에 아마존도 있고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이제 근데 구글 어제 한 건데 이게 지금 관문을 하나 지나간 건데 나머지 관문들은 어때 보여요? 더 힘든 관문들 셋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구글이 했으니까 어느 정도 셋은 좀 수월하게 넘어갈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노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여전히 방향성은 알파벳 뭐 구글의 흐름과 거의 유사하게 흘러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 뭐 프리캐시 플로우에 대한 노이즈는 있을 수 있으나 여전히 2027년 하반기서부터는 프리캐시 플로우가 좀 개선되는 흐름으로 전망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좀 믿고 싶고 이제 AI라는 것이 들어온 지 3년 됐는데
네.
3년 만에 모든 것이 다시 뒤엎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모든 패널들께서 말씀하신 거와 논조는 전 비슷합니다만 투자 의견을 꺾으신 분들이나 좀 중립적으로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금 반대 입장에서 저는 이건 얘기하려고 주린이 구조대에 오늘 제가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와, 저는 사실 좋아요. 이제 관망 입장이거든요.
알죠. 저는 뭐 2주 전에 이미 다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를 하면 사람의 어떤 심리가 좀 후련해요. 후련하지 않으세요?
근데 쬐끔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게 뭐 쬐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다칠 일은 없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마음 편안하실 겁니다.
아, 그래도 이제 많이 있을 때보다는 훨씬 낫긴 하죠. 비중을 줄이니까. 근데 어떠세요, 의견은?
저는 그때 처음 출연했었을 때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대응을 하나도 못 하겠던데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저도 그냥 관망이죠. 가만히 있을 수.
저희는 그러면 관망인데 그쵸. 이제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어떻게 바뀔지. 네. 그럼 좀 차례대로 들어보면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은 저희들의 패널의 어떤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오늘 이 금요일 날 황금 같은 금요일 날 아직까지도 이 뭔가 어떤 인사이트가 뭔가 내가 얻을 게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희들도 증권회사 직원이고 저도 사람이고 네. 그러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저희들은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오늘 좀 전에 소통했던 부분들 그대로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고
네.
일단 먼저 하이닉스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최태원 회장님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나왔죠. 제가 뭐 이혼 관련된 위저로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중요하죠.
예.
중요하고 이건 하이닉스가 부담해야 될 돈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개인적으로 네. 뭔가 뭐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뭐 영향가 있는 자회사들에 대한 뭐 배당 정책을 더 강하게 취할 수도 있고
네.
뭐 본인 회장님의 어떤 지분 또 한번 뜯어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맞아요.
뭐 그런 것들 한번 뭐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이닉스 본연의 모습을 다시 전고점 탈환이 가능한 뭔가 명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SK 하이닉스라는 그룹의 먼저 성질도 봐야 돼요.
성질.
이 회사는 사실은 좀 불쌍한 회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하이닉스라는 이 회사는 조금 비굴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는 좀 다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을의 입장에서 항상 삼성전자보다 항상 2등의 자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수요자를 만나면 또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뭐 발주를 받으면 어유 너무너무 껍죽껍죽 감사합니다. 인사를 한 번 해도 될 거 두 번 인사할 정도로 정말
아이고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 마인드로 쭉 살아왔어요. 근데 HBM이라는 새로운 관문을 통과하면서 엔비디아를 만나면서 뭔가 전세가 역전됐지만 그래도 톤앤매너는 여전히 깍듯합니다.
본질은 못 속인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는 사실은 뭐 제가 삼성전자 욕하는 게 아닙니다. 건방진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고객 중심의 어떤 회사가 보다도 항상 나는 갑의 입장이다 보니까 뭐 니네 아니면 쟤도 있고 쟤 아니면 쟤들 쟤 다른 애들도 있으니까 난 항상 갑의 마인드로 살아왔던 기업이었는데 HBM이라는 관문을 하이닉스가 이제 쉽게 넘으면서 언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고 막말로 똥줄을 탄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삼성그룹의 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자세가. 그러다 보니까 올해 1분기, 2분기에 이 수요자들과 계약을 할 때, 뭐 LTA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조건이 굉장히 잘 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분기 어닝도 정말 박수쳐줄 만한 정말 놀라운 숫자를 발표를 했고
네.
근데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어닝 발표했을 때 89조 4천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하이닉스는 좀 겁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 뷰가 정확히 60조 후반대에서 좀 섹시하게 보는 애널리스트는 70조 초반대까지 봤으니까
네. 네.
지금은 10조가 깎였어요. 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자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우리 초에 LTA 계약을 할 때 그 조건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고정가와 현물가 흐름을 보면 고정가가 지금 한 1,300달러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거의 현물가는 3,400달러 정도니까 이 고정가와 현물가에 지금 오버부킹된 상황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죠. 근데 그 고정가가 작년에 계약을 한 거라서 SK 하이닉스는 어닝에 대한 뭔가 이 베타 값이 좀 작습니다. 삼성전자보다. 그러니까 계약을 삼성전자보다는 잘 못한 거죠. 그리고 LTA 계약도 마소랑 초에 계약한 건 이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계약 조건이 1분기에 지금 DRAM 가격이 150% 올랐고요. 2분기 90%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2분기가 거의 150% 정도 올랐죠.
네.
2분기 한 90% 올랐으니까 그걸 온전히 DRAM 가격의 상승분을 계약 조건에 녹이지 못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LTA라는 것이 부정론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니들 계약 조건 저렇게 섹시하게 못 받았잖아.
아.
그런 것도 하나의 아킬레스건 역할을 한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 조금 에서 멀티플을 세게 못 주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들 중에 논거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고정가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3분기서부터는 하이닉스가 조금은 숨통이 트입니다. 이제 계약 조건을 전에처럼 너무나 불리하게
네.
이게 참 표현이 그런데 불리하게보다도 좀 유리하게 그래서 TF를 구성해가지고 계약 조건 조금 보전하는 지금 작업을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 잘하면 3분기 하이닉스의 어닝이 8자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8자 그러면 이 고정가래와 지금 현물가의 흐름들을 본다라면 충분히 4분기도 어닝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명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DRAM 가격에 대해서 고점 논란을 하는 것들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외국계 증권사들의 의견이 완전 틀렸습니다라고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예.
지금 흐름들 보면 현물가와 고정가의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타이트하다. 그리고 수요자들의 인터뷰를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올해는 어떤데 내년은 어떻습니까? 라고 아주 편하게 질문을 합니다. 인터뷰의 대답은 그래도 수요에 대해서는 2027년에는 적어도 한 6, 70% 이상은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럼 되묻습니다. 하이닉스만 그만큼 저희가 원하는 만큼 물량을 공급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그렇게 원활하게 제공하지 못한다. 즉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한 100명의 고객들을 한 6, 70명의 고객들에게만 줄 수밖에 없다라는 불편한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그 수요에
네.
공급에 이런 여러 가지 논리를 보자라면 여전히 타이트하다라는 점은 이거는 간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 애널리스트들은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어닝을 좀 깎았던 애널리스트는 다시 수정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충분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런 주가 흐름은 전고점 탈환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전히 PER 밸류 지금 PBR 밸류 많은 논란이 있죠.
네.
고점 논란을 얘기한 사람들은 PBR 논리로 떠들 것이고 여전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과 여전히 DRAM 가격에 대해서 아직 너희들 4분기에 대해서 아직 경험해보고 못 찾잖아. 아직 벌어질 일도 아닌 거에 대해서 일부 뭐 대리라든지 구매자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뭐 섹시하게 주문은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단순하게 그냥 전화 통화 인터뷰만을 가지고 D램의 고점 논란을 종집을 치는다. 굉장히 무리한 네. 발언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고 사실 애플도 이해가 돼요. 지금 애플의 아이폰이 이제 조만간 출시할 텐데
네.
원활하게 4분기가 되면 아이폰의 판매 목표를 채울 수 있을까? 절대로 이런 상황이면 D램 가격이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흐름들 보면 충분히 아이폰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CXMT가 이제 27일 날 이제 과창판에 상장을 할 예정인데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이 아이폰의 탑재를 CXMT일 것 쓴다? 뭐 논리가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D램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네.
근데 오. 아이폰은 테스트를 시험 생산 안 해봤겠습니까? CXMT D램을 탑재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격적인 언론 플레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왜 징징 안 됩니까? 써보니 배터리 소모량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지금 손실이 나온다라는 점은 이거 CXMT D램 탑재했다가는 오히려 소비자들의 원상만 자자할 것
같아. 퀄리티가 못 따라온다.
안 돼요. 자고 나면 이 D램에 CXMT D램을 탑재하면 배터리에 대한 이 소모량은 급속도로 지금 빠져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CXMT D램을 탑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 물론 뭐 여러 가지 노이즈는 있겠죠. 뭐 킴에 대한 노이즈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거는 D램에 대한 뭐 충분히 수요에 대해서는 여전히 축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에 뭐 일부 외사의 뭐 여러 가지 톤이 좀 다운됐으면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빠졌어야죠. 왜 대한민국 증시가 열리자마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부터 패대기 치느냐.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만약 그렇다면 장중에 시간에서 뭐 당연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빠진다는 거는 단순하게 수급 논리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떤 톤 앤 매너를 보면 여전히 일부 아마 하우스들은 조만간 SK 하이닉스를 상대로 주주레터를 보내지 않을까.
주주레터?
응. 주주 서한을 보내지 않을까. 뭐냐면 야 니네 이렇게 노이즈가 많은 상황에서 네. 당연히 주주들이겠죠. 뭐 상호펀드가 될 수도 있고 뭐 큰 메모드급 펀드가 될 수 있는데 개인들이 그냥 아이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주 서한을 보내서 정말 하이닉스를 향대로 뭔가 주주 친화적인 주주 환원의 카드를 뭘 쓸 거예요라는 것으로 억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뭐 특별 배당 카드가 나올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등등의 뭐 최근에 하이닉스가 직원들은 좀 열받을 만한 일이 하나 있었죠. 성과급을 현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야 조금 깎아서 주식으로 주면 안 되겠냐라는 약간 뷰가 좀 바뀐 부분도 네. 없잖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그것도 한번 좀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주주환원 얘기를 해주셔서 좀 궁금한 거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주가가 좀 떨어졌던 거는
네.
저는 그냥 원인을 찾는 거는 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케이펙스를 속도 조절하면 어떡하지? 그럼 반도체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런 데서 이유를 찾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두 기업이 만약에 우리 주주환원 열심히 할게요 하면은 지금의 이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지는 않는데 하방을 굉장히 탄탄하게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성과급 재원을 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9조 정도를
맞아요.
빼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4분기 어닝에도 충분히 그 직원 성과급을 위한 충당금을 좀 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시겠지만 노이즈가 많겠지만 2분기 실적이 좋겠습니까? 4분기 실적이 좋겠습니까?
아유 뒤로 가면 더 이제 좋죠.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또 이만큼 또 19조 이상을 또 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빼서 그 돈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야 돼요 주식을.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오늘 7월 거의 말이잖아요.
네.
뭐 다음 주 다다음 주면 이제 8월입니다. 8월, 9월, 10월, 11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4분기요.
영업일수 한 달에 20일이에요. 30일 아닙니다. 그러면 장내에서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의 금액을 사야 됩니까? 하루에. 생각을 해보면 뭐 몇천억 이상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네.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위로 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하방을 좀 탄탄하게 잡을 만한 충분히 모멘텀 역할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근에 국내 기관들 인터뷰를 해보면 일부 기관들은 이런 좀 전략을 합니다. 오늘 소부장에 많이 빠졌죠.
네.
물론 당연히 형들이 빠지는데 동생들이 당연히 빠지는 것은 뭐 명확한 사실인데 일부 네. 기관은 좀 소부장은 좀 불편한 지금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좀 비중을 줄였던 기관들은 소부장을 조금 팔아서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려는 기관도 좀 있습니다.
아 그게 뭐 어떻게 잡히는 거예요 지금?
뭐 잡힌다라기보다도 사실은 이거는 뭐 저는 그냥 뭐 현실적으로 아~ 이렇게 인터뷰를 네. 통해서 아~ 뭐 그런 뷰가 조금 바뀐 게 있어요. 물론 피해 어떤 시대에서 QA 시대로 넘어가면
네.
당연히 뭐 디램에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조금 이제 뭐 공장 짓고 캐펙스 투자하면서 이제 뭐 전공정 장비라든지 이제 뭐 소재도 들어가야 되고 클린룸 만들어 가지고 이런 흐름들로서 오히려 장비지가 더 낫지 않겠냐. 아, 그거에서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오히려 디램이 좀 뭐가 고점 논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비중도 많았고 뚱뚱했고 좀 비중을 줄였던 기관들은 다시 또 담으려는 그런 니즈가 있는 기관도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소부장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일부 좀 비중을 내가 생각했던 고점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다시 채우려는 그런 기관도 일부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인터뷰해보면 소부장에 대해서의 뷰는 여전히 뭐 올해 연말까지는 다시 소부장 아이들이 뭐 고점 탈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반도체가 좋다는 건 여전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예.
이제 전고점 탈환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으로 위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릴 거냐. 사실 저희는 이제 하루하루 좀 버티기가 힘들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좀 약간 상승하는 그런 시점 같은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연내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연내 전고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왜 놀라세요?
아 거의 그런 전문가 분들 없으시니까.
맞아요. 요새 퍼포먼스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그 D램 반도체에 대한 고점 시그널이 아직은 제 눈에는 명확한 이거 진짜 고점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지금 투자자분들이나 증권사 다니시는 분들도 그냥 애널리스트들의 부정적인 코멘트를 그냥 그것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현장에 계시는 뭐 연구원이라든지 실제 저기 삼성 쪽에서 근무하신 분들 뭐 물어보면
네. 내부 관계자
그냥 물어보면 어때라고 보면 지금 뭐 통화 얼마나 해야 돼? 뭐 좀 빨리 끊으면 안 되겠니? 바빠. 뭐 이런 여전히 아직까지 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여전히 뭐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시그널이 명확하게는 아직 저한테는 포착이 안 되고 있어서 저는 좀 더 이 상승의 랠리 물론 2029년에 되면 한 공급에 대해서와 수요, 즉 수요 충족률, 지금 수요 충족률이 한 75에서 한 80% 될 겁니다. 그리고 수요에 대한 뭐 컨셉은 내년에 한 6, 70% 오히려 늘어날 거로 보여지고 공급의 증가도 한 25%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여전히 수요를 다 메이크업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물론 2028년 하반기나 2029년도에는 공급과 수요의 비교를 해보면 아마 100%가 맞춰질 거예요. 즉 그러면 초과 공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때 되면 고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6개월 선행한다면서요. 그러면 2028년 한 상반기 정도에는 충분히 주가의 고점에 대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2026년 7월에 1, 2년 뒤에 일어날 벌어질 일을 지금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네.
저는 이거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정말 재미없는 그림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기술혁명 라이프 사이클 이론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뭐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네.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단순하죠. 그냥 1국면, 2국면, 3국면, 4국면입니다.
예.
뭔가 사이클이 대전환이 왔을 때 뭔가 세상이 바뀌어질 때 네. 지금 한 이 국면에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신기술이 들어왔을 때고 이거는 뭔가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요거는 뭐냐면 수익화입니다. 요즘에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요청하는 게 뭐냐. 야, 니네 돈 언제 벌 거야?
뭐냐?
요거를 따지는 돈을 버는 시대가 이때. 이게 국면이 뭐냐면 전 산업에 미치는 AI에 미치는 영향력. 모든 곳곳에 다 AI가 미치는 그런 상황. 예. 이건 4국면인데. 근데 문제는 제가 오른쪽이 더 중요해요.
이거 절단이 나 있네요.
절단이 나 있죠.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영어로?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너무 작아요.
안 보이죠?
예.
크러쉬? 크러쉬가 납니다.
아.
주가가 한번 부러집니다.
아하.
왜? 노이즈가 발생하고 뭔가 차익 실현이 나오고 항상 마디마디 국면마다 네.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빠집니다. 굉장히 많은 속도로. 그러니까 한 30% 정도. 우리가 딥시크 때도 한 30% 정도 넘게 빠졌을 겁니다. 뭐 그런 상황이면 터보컨 때도 그 정도 빠졌고 지금 반도체 고점 논란에 대해서도 근 30% 넘게 빠졌던 상황에서 저는 충분히 그런 노이즈의 주가가 다 반영을 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상황인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충분히 캐펙스 투자에 대한 우상향 강한 논조 이런 흐름들이 확인만 되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것이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뭔가 가격에 대한 부분들과 어닝에 대한 기대치가 다시 올라가는 순간이 전 도래할 것이다. 전 그게 8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8월에 뷰가 많이 바뀌는 애널리스트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우상향 패턴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거 두 그림은 결국 하나라는
하나인데 거예요? 주가적인 측면을 브렉다운 해보면 이런 중간중간의 흐름들이 네. 나온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지만 저는 이번 주에 사실 희망을 좀 보았다. 시장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첫
네.
번째.
오, 진짜요?
우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량이 뭐 하루에 한 15조, 16조 정도 되다가 지금 10조가 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
거래량은 좀 많이 죽었고 이제는 뭐 망연자실 투자자들이 많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부분들인데 올 이번 주 초에 보면 일단 먼저 신재생 종목들이 뿜었죠.
네.
태양광,
이터닉스.
이터닉스도 전력 초과 수요에 관련된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터닉스부터 시작해서 GNC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되게 좋았고 오늘 보면 뭐 에너지 솔루션, 현대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태양광 종목들이
네.
제법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고 물론 이유는 있죠.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유가가
맞아요.
올라가다 보니까 충분히 당연히 신재생 쪽에 관심이 좀 있기 마련이고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유가가 올라가면 제일 직격탄을 맞는 유가 상승 피해 종목들도 더 빠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안 빠지기 시작했더라. 예를 들자면 한전.
그렇죠.
한국전 같은 게 주가 더 빠져야 되는 게 맞는데 주가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한전과 두산 에너리티한테는 태양광에 이어서 원전이라는 또 키워드가 있거든요. 이제 8월이 되면 이제 트럼프가 지금 똥줄이 타 있죠.
네.
왜? 아니 화해의 악수를 내밀었더니 이란이 됐어. 나 니네 제안 안 받고 휴전 나 거부해. 막 이런 굉장히 이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똥줄이 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져. 그러니까 이제 청구서를 아마 곳곳에 날릴 겁니다. 또 관세도 지금 종료가 돼서
오늘도 뭐 이게 나왔죠.
그렇죠. 네. 관세 노이즈도 많고 아주 머릿속이 좀 복잡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투자 아이디어로 바라봤을 때 대미 투자 1호가 뭐가 될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쵸?
만약에 1호가 원전이 되면 금상첨화할 겁니다. 태양광에 이어서 그 바톤을 원전이 받을 겁니다.
네.
근데 1호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선일 수도
조선일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LNG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이 오늘 보면 굉장히 또 LNG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괜찮았어요.
네.
뭐 기자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지금 흐름을 보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원전 아니면 조선. 근데 뭐 1호가 나오면 바로 2호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은 희망에 뭐 얘가 안 되면 주가 더 부러지겠네. 그건 아닐 겁니다.
네.
어쨌든 중간 선거까지는 트럼프는 억압을 할 거예요. 협박을 할 겁니다. 야, 원전 빨리 가동해. 사실 트럼프는 신재생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중간 선거가 되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트럼프 반 트럼프 정책 관련 종목들이 좀 주가가 좀 좋을 수도 있는데 뭐 그래서 또 신재생도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일 수도 있겠는데 원자만 봤을 때는 뭔가 웨스팅하우스의 이 공격적인 흐름을 계속 지금 외사 그 뉴스들 보면 굉장히 지금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동과 지금 미국과의 굉장히 지금 불편한 사이 때문에 이 헤게모니 싸움을 핵이란 카드를 지금 미국은 거머쥐고 있는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간절하기 때문에 아마 원전 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는. 그러면 지금 원전의 이런 뭐 대형 원전이든 뭐 SMR이든 소형이든 모든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반드시 사업 파트너가 필요한데 그것은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대표죠.
예,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주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 나는 상태거든요.
제가 오늘 종가 안 봤는데 7만 원 깨졌던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흐름들은 다시 10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충분히 룸은 남아있다라는 것들이고 이게 뭐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에서는 한전을 또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11조를 벌고 내년에 16조를 버는 한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극적인 이란 과의 또 뭔가 화해 무드가 만약에 나오면 유가 다시 또 80대로 80달러 또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70달러까지 또 경험을 해봤잖아 얼마 전까지 뭐 그 흐름들이 나오면 충분히 한국 전력에 대한 어닝에 대해서 변동성은 좀 줄어들 것이고 지금 11조 내년에 16조면 한전 시총 얼마인지 한번 따져보세요. 굉장히 지금 매력도가 있는 그런 상태니까
한전도 한때 잘 올라가다가 네네, 그렇죠. 또 가격적인 매력도가 있는 시기로 좀 내려왔죠.
그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것들이 신재생이 일단 이번 주 좋았다라는 점이고 그다음에 화장품도 주가가 제법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투자의 뭔가 이게 시계추가 약간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좀 다른 종목을 보려는 그런 투자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조금 물론 그렇다고 컨벡션 바이콜을 그 비반도체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뭔가 이게 뭔가 좀 애매한 좀 뭔가 어지럽지만 뭔가 세상이 좀 공평해지려는 건가라는 그 희망의 끈 내가 지금 갖고 계신 뭐 개별주 종목들 보면 반토막 굉장히 많죠.
아, 네.
반토막이 되는데 원본 되려면 따블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뭔가 희망의 좀 불씨가 사실은 어저께까지는 좀 불지폈었는데 오늘 완전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죠. 사실 오늘 제약바이오가 급락을 하는 게 맞았는데 오늘 사실은 여러 가지 긍정의 내러티브가 먹혔던 종목이 나오기 시작했다. 제약바이오도.
아, 그래요?
뭐 예를 들자면 쌈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지금 희망이 좀 보였다.
오늘 10% 올랐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펩타이드 관련돼서 M&A를 통해서 뭐 장기 성장 그림이 하나 탑재가 됐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CDMO 관련된 사업에 관련돼서 이제 바닥 찍었고 공장 가동률에 대한 부분들, 신공장 또 라인업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쌈바가 좀 불쌍한 놈인 게 이게 괜히 또 회사와 직원들 간에 이 또 이 좀 불협화음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다소 이제 성과와 관련된 노이즈가 발생하다 보니까 삼성 계열사들에게 퍼졌고 이게 또 쌈바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것들 또 해소가 되면 해결이 되면 충분히 쌈바도 그동안 눌렸던 주가가 올라갈 만한 개연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도 쌈바 형이 올라가니까 셀트리온도 CDMO 관련돼서 형이 가면 나도 가야지 뭐 이런 부분들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얼마 전에 또 실적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컨센이 완전 지금 저 바닥에 있는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충분히 3분기 실적도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셀트리온도 사실 빈집이거든요. 수급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저 스마트 자금들도 좀 들어온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주들의 악재가 다 코롱티 시즌부터 시작해서
바이오는 악재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진짜. 근데 사실 오늘 또 장 끝나고 또 펩트론 관련돼서 오손 공장 또 긍정적인 허가 소식 나오면서 또 시간에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서 더 이상 나올 개별 제약 바이오 악재가 또 있을까에 대해서 쭉 네이밍이 좀 큰 종목들 쭉 스케줄 봤더니 당장은 악재 나올 건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숨통이 트인 생각보다 10년물 국채금리 4.7%라는 그 불안한 상황에서도 오늘 그나마 시장이 빠그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선방했다라는 점이고 그다 하나 어제는 사실 좋았던 게 건설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건설주가 좋았는데 오늘은 현대건설이 한 2% 빠지고 GS건설이 12% 빠졌는데
네.
제가 요거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나 지금 자료 좀 엄청 준비했는데 자료 좀 하나도 못 보여주고 지금 아 자료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는 볼 건데
자료 공개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네. 이게 살짝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채팅창에서 되게 많이 좀 궁금해하셔서 네. 질문을 네. 한번 드려보자면 네. 이렇게 약간 좋게 보시는데 네. 혹시 뭐 2주 전에 매도를 하셨어요?
뭘요?
뭐 다른 방송에서나 어디 방송에서 네. 뭐 주식을 갖고 있는 주식을 전부 매도했다라는 얘기를 부장님이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전혀 없는
그 얘기를 계속 이제 채팅창에서 하시면서 네. 왜 이렇게 좋게 보는데 본인 주식은 팔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제 주식이요?
아닌 건가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아 그렇구나. 네.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네. 못 하지 않으세요, 또?
네, 그렇죠. 전 제 주식 뭐 일부 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홀딩입니다.
네. 어쩐지 저도 그래서 약간 의아했는데 네. 채팅창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원래 그 3%에서 별명이 상승 요정이고요. 그냥 네. 그냥 주식을 그냥 이미 결혼을 한 네. 사람이기 때문에 아. 네. 매도의 명분이 있으면 당연히 매도하는데 당연히 뭐 종목 교체가 일부는 있습니다만 뭐 주식은 뭐 현금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미약할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그 어저께 LS 관련된 LS 일렉이라든지 예? 전력 관련된 종목들 실적이 쭉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이것도 좀 아셔야 될 게 우리나라의 전력기기를 담당하는 뭐 변압기부터 시작해서 전선 관련돼서 이런 전력 테마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은 전고점 오면 조금 비중 줄이자. 이런 게 지금 거의 리서치 애널리스트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왜 애널리스트는 전력기기 예를 들어서 효성중공업, 네. HD 현대일렉, LS 일렉이 전고점 오면 매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 중에
네.
우리가 전력 피어 그룹들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전력 피어 그룹,
뭐 이튼이라든지, 뭐 뭐가 있어, 슈나이더라든지, 뭐 ABB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은데 걔네들 PER보다 우리 한국 삼총사 PER이 굉장히 비쌉니다.
아, 비싸요?
뭐 PER이 뭐 40배 육박할 정도니까. 근데 얘네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 합리화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여전히 미국의 수주 데이터들이 계속 우상향이고 연초에 잡았던 가이던스보다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지금 숙제를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컨센 높게 나왔죠. 그래서 뭐 이번 주에 보면 주가가 쫙 올라갔다가 오늘 조금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했는데 지금 충청권, 호남권, 경상도 지금 반도체 대형 매머드급 클러스터 이제 부지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맞아요.
그게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진행한다라는 전제라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대한민국 저 지방 전국은 완전 공사판이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죠. 나 공사 펩 다 돌려야 되니까.
네, 완전 흙먼지 날리는 공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바뀔 수 있는 거죠. 미국의 지금 수주 데이터 얼마가 됐어? 기수주 얼마야? 이런 부분들. 지금 2028년까지 수주 꽉 차 있거든요.
네.
가스 터빈도요. 2029년 수주예요. 지금 나오는 공시들 보면 다 2029년에 수주 간 이런 것들처럼 다 2028년까지 다 풀캡합니다. 그러면 시각이 이제 용인도 이제 용인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먼저 시작하겠지만 대한민국 용인의 이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지금 병목이니까 국내 납품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누구야? LS야? HD야? 효성이야? 이런 약간 시각이 바뀔 수 있는 것들이죠. 네. 이런 것도 긍정적인 뷰가 또 나올 수 있고 건설주가 되게 재밌어요. 지금 건설주 모멘텀 두 개거든요. 첫 번째.
재건?
재건. 근데 재건하다 지금 막혔죠. 이란이 지금.
전쟁 계속하는.
그러니까 재건 모멘텀을 막 가려고 하다가 스톱이 된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스톱이지만 잠깐 브레이크 잡은 거죠. 다시 또 화해 무드로 가면 재건 모멘텀은 다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배부 풀어줄 수 있죠.
두 번째 모멘텀. 원전.
그렇죠.
현대건설, GS건설 등등의 이 원전 모멘텀은 살아있다. 왜? 레퍼런스를 쭉 따져보니까 중동에서 뭐 원전 이런 것들 경험치가 사실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중요한 게 최근에 분양한 거 보셨어요? 분양 실적이 놀라워요. 그러니까 GS건설 같은 경우는 작년 1년 동안 했던 분양 데이터보다 지금 우리 7월이잖아요. 7월까지 분양 데이터 이미 다 작년 1년치 다 해버렸어.
그 분양이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가격이 또 올랐잖아. 아파트 가격이.
네.
그게 무슨 말씀인 거냐면 한 호를 분양했을 때 남는 내 돈. 이게 훨씬 더 주머니가 두둑해진 거죠. 그러니까 건설주에 대한 뷰가 리레이팅이 돼야 되는 시점이 지금이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GS건설이 지금 시총이 3조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이 GS건설이 올해 어느 정도 영업이익인지를 따져보니까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벌더라고요. 그러면 3조 나누기 6천억 해보면 PL의 5배더라고요. 근데 이 패턴이라면 건설주가 국내 수주만 있습니까? 국내 분양만 있습니까? 해외 수주 없습니까? 그것까지 애덥을 하게 되면 저는 잘하면 내년에 조단위 이익이 나올 수 있겠다. GS건설이. 그리고 만약에 재건까지 되면 어라? 재건까지? 걷다가 원전까지? 이러면 GS건설이나 현대건설의 어닝은 얼마가 나올까? 애널리스트 지금 컨센 지우개 다 지워야 돼요. 그러면 GS건설 PER이요. 5배, 4배, 3배가 되는 겁니다. 즉 삼성전자 하이스를 바라보던 초창기 시각대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GS건설이요?
의외다.
그리고 이런 게 의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수급을 보면 최근에 기관들이 건설주를 최근에 왜 사모하는지가 납득이 되는 국면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왜 말씀 끊으시는 느낌이에요? 오케이.
아, 그래요?
아니요. 아니,
도무지 껴들 타이밍을 못 잡겠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예.
이게, 그러니까 뭔가 너무 지금 이게 우리가 말을 경마장 가면,
네.
이 말이 이렇게 딱 이 처한 대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라고.
경주마.
그러니까 너는 반도체만 보고 달려. 이러다가 이제 기수가 야, 벗어.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관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가던 길만 간다고도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갑자기 다양한 종목이 올라가니까 삼전익스만 보다가 뭐 제약바이오 올라가. 나 이거 어떻게 매매했었지? 그러니까 다른 섹터들이 올라가는 게 적응이 안 되니까 다른 섹터 올라가는 데 있어서 너무 오랜만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장표를 하나씩 보여드리면 최근에 코스피에서 저피가 1배, PBR이 1배가 안 되는 기업 숫자가 1분기에 548개였다가 지금 588개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 PBR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조만간 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서 충분히 다시 정책 모멘텀이 다시 발휘될 수 있는 구간이 진입할 수 있다라는 걸 보면 충분히 다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관련 관점에서도 8월 되면 기대해 볼 만한 한 대목이 아닌가. 워낙 주가가 빠져 있는 것도 많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헷갈렸네요.
네네네.
이게 채팅창에서 계속 너무 궁금해하고 얘기가 너무 많으셔서 하나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지훈 부장님이 얘기를 하신 건 제가 팔았다는 걸 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 팔았는데 다 판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제 얘기가 아닌 줄 알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부장님이 파셨다고
했는데 또 또 이게 확실히 오해가 커지다 보니까 예.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예, 네. 여러분 네. 화내지 마시고요. 네, 제가 네. 좀 전달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예, 예. 네, 릴렉스 하시고 네. 원래 좀 화날 때는 마사지 싹 받으면 또 풀리잖아요.
아, 그럼요. 마사지 필요하죠. 네.
그래서 또 들고 와봤습니다. 잠깐만 짧게 광고하고 네. 이제 부장님 얘기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이거 또?
이거 너무 색깔이. 색깔이 저는 사실 예뻤거든요.
옥색이다.
네.
이거 옥색이라고 하죠.
예. 근데 딱 이거 보자마자 우리 여기 MG 네. 저기 PD님은 약간 촌스러운 거 아닌가요? 라고 했지만 전 너무 예쁩니다. 저는 보자마자 아. 이 상큼한 민트색이 너무 좋았거든요. 야, 여러분.
MG한테는 이런 색깔이 예. 너무 그려보일 수 있구나.
아, 그쵸. 너무 예쁘죠.
아, 이거 옥색 갖고 너무 좋은데요? 그쵸? 건강해지는 색깔이잖아요.
민트색. 민트색 너무 예쁘잖아요.
민트. 예, 예, 예.
그래서 들고 와봤는데 저는 아, 처음에 이 마사지기가 너무 좋았던 게 한번 해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혹시?
그렇죠.
원래 민트
마침 필요했는데 네. 어떻게 발에 진짜 발?
예, 다리에 앞으로 나가서 보여주셔야 네. 됩니다.
이거 끼고 나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아, 제가 다리가 좀 두꺼웠고.
예.
아, 이거 될려나 모르겠네.
오, 됩니다, 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선이 없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이 충전해서 쓰면 됩니다. 간편하게 여기 C핀에 충전해서. 사실은 종아리 마사지 할 때 여기저기 못 돌아다니면 너무너무 그쵸. 불편하잖아요. 근데 무선이다 보니까 충전 이후에 돌아다니면서 쓰셔도 되고
움직인다.
소파 누워서 쓰셔도 되고 너무나 편리하게 가능한 얘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제 한번.
이게 백화점 정가는 12만 원이라고 해요. 아, 동일한 제품이고. 네. 네. 어, 좋습니다. 네.
들어가고 있고. 예. 오, 시원해요.
네.
못 걷는 거 알죠? 이거?
아, 그래요? 아, 이게 실제로 네. 동일 제품이 백화점에서 정가 12만원에 판매 중인데, 저희가 또 리빙아트와 돈독하지 않겠습니까? 아, 3%에서 59,800원으로
아,
들고 와봤습니다.
아, 시원하다.
예.
네, 시원합니다.
그래서, 예, 사실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많이들 이렇게 좀 다리 같은 데 붓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종아리가 정말 많이 피곤해지는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위를 15분 정도 그냥 편하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사실 주식 때문에 좀 많이 스트레스 받고 이랬을 때 특히나 더 릴렉스가 아,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3단 공기압으로 강력한 마사지 효과 가지고 있고요. 또 온열 기능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45도에서 55도로 따뜻하게 엄마가 이렇게 만져주는 것처럼 온열 찜질 효과도 있다는 점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짧게 끝냈죠, 저희?
예, 그렇습니다.
네.
네, 3분 정도 이렇게 나 3분 좀 넘게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좋네요. 너무 시원하고.
네.
네, 저 잠깐 해봤는데, 아, 요것도 집에 하나 있잖아요. 한 가정에 하나씩 있잖아요. 네, 하나 더 챙겨가고 싶다.
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리빙아트 신형 마사지기 1+1 더플 팩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광고 끝났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예,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왔던 노이들 중에 하나가 프리캐시 플로우에 대해서 계속 노이즈가 많잖아요.
네.
2006년도에서 2014년 제가 아마존의 이 잉여 현금 흐름 한번 막대 그래프로 한번 갖고 왔거든요. 이거 한번 보셔보세요. 그냥 감상만 해보세요. 이 막대 그래프가 낮잖아요. 낮다는 얘기는 잉여 현금 흐름이 넉넉하다는 얘기입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노이즈가 맞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계속 지적하는 노이즈. 잉여 현금 흐름이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주가는 어떻습니까? 밑에는 주가고요. 아마존의 주가고 이거는 프리캐시 플로우에 대한 흐름들입니다.
네.
이런 흐름들이라면 당연히 주가 빠지는 게 맞습니다만 여전히 주가는 뭐 우여곡절 중간중간에 마디마디 흔들림은 있더라 하더라도 우상향 추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요거는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엔트로피가 잘 나가죠.
네.
클로드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라는 점은 여러분 아실 거고 실적에 관련돼서도 아마 오픈 AI보다 엔트로피가 더 잘하고 있고 흑자 전환 시기도 아마 오픈 AI보다 더 빠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엔트로픽에 영입하는 그 인재들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런 사람들이 다 엔트로픽으로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건 하나, 딱 하나. 우리가 스페이스X에서 한번 경험했던 노이즈가 네. 그것도 청약하려고.
아, 또 몰리니까.
IPO에 약간 수급 이탈 노이즈는 좀 있을 수 있겠다. 네. 하반기에. 그거는 조금 수급에 약간 블랙홀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이즈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트로픽은 떠오르는 단어가 토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오른쪽은 이건 이제 중국 약간 회색이 중국의 캐펙스 투자하는 흐름이고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미국의 캐펙스 투자에 대한 흐름들이니까 여전히 미국이 압도적이다. 미국은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 더 이 속도를 높일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2026년 3월에 토큰에 대한 지출 금액이 좀 줄었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 토큰 사용량이 별로 줄어드는 것 같은데 라는 노이즈를 또 발생시키는 부정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대학생들의 학사 일정을 지금 미국도 방학인 거 아시죠?
아, 그런가요?
한국도 지금 방학입니다.
아, 맞지. 아, 여름방학. 그렇죠.
그러면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개학할 때쯤 다시 또 토큰 엄청 늘어납니다.
네.
뭐, 약간 저의 뇌피셜이긴 하지만. 네. 요런 규모는 다시 또 늘어날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요런 노이즈가 있어요. 이게 바로, 캐펙스 전망추인데 아마 시장은 이거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자, 작년에 막대 그래프에서 올해 막대 그래프가 거의 더블에 올라오는 속도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DRAM 가격의 추이와 캐펙스 전망의 추이가 경사도가 가파라지는 그 속도가 미분값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인데 저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하이퍼 스케일러만 캐펙스를 투자할 거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이크론도 캐펙스를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외에 딴 하이퍼 스케일러가 아닌 그런 기업들에 대한 충분히 캐펙스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타면 전 충분히 요 나머지 부분들 메이크업하고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 좀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뭐 여러 가지 장표는 많은데 시간이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조금 여기까지 뭐 줄여야 되겠네요. 장표는
오늘은 몇 장 하셨어요?
아니 그 뭐 그 결국 저는 시장이 예.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우울하죠. 화가 나고 두 가지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유가가 조금 내려왔으면 좋겠고
네.
V코스피가 80을 이제 넘지 않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좀 80이라는 숫자가 좀 학수고대한 숫자가 있는데 V코스피가 지금 90 막 넘었던 그 변동성 지표가 지금 80을 조금 하회했습니다. 또 그거 하나 우리나라의 변동성 지표가 조금 잦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유가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4.7이라는 숫자에서 이제 4.5대로 좀 넘어오면 10년물 국채금리 넘어오면 이제 또 FOMC가 또 다음 주에 있긴 하지만
네.
약간 매크로의 노이즈가 조금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렇게 되면 다시 기승전 또 어닝 모멘텀에 집중되는
그렇죠.
그런 흐름들로 좀 되면 시장은 좀 반도체는 여전히 우상향하고 좀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도 좀 매기가 들어오면서 다른 종목들도 좀 기술적 반등이 좀 시원하게 좀 나왔으면 싶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만약에 주가 무너지잖아요.
네.
저는 대한민국 중산층이 무너진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주식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나 버텨줘야 된다.
네,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쓰는 근거가 명목 성장률이 너무 올라와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식 부러지면 명목 성장률 저 부러집니다. 그래서 우리 금리 인하 인상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건재하려면
네.
뭔가 좀 예탁 장고도 지금 뭐 국민 예 뭐 지금 한 100조 초반대로 좀 떨어진 것 같은데
2조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뭐 은행으로 좀 많이 좀 넘어간 것 같긴 한데
네.
뭐 또 사람이 또 간사해서 또 주식시장 다시 또 뜨거워지면 그 자금들 다시 또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이 다음 주에 조금 잘 발휘가 돼가지고 시장이 정말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은 실적 좋으면은 평가 다시 받고 주가 올라가고 그런 흐름인 건데 그런 흐름이 좀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자산관리 컨설팅부 박지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